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마쿠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러 정상회담 직전 진행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 결과 이행 속도를 묻는 질문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왔지만 자신은 서두르지 않는다며 무엇이든 시간이 걸리며 그러는 동안 마쿠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군 당국이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29개월 만에 완전히 복구해 정상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어제 완전히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이후 동케이블을 이용한 육성 통화만 가능했지만 현재 동케이블 외에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 통화와 팩스 송수신도 가능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이 완전히 복구돼 정상화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러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 정보요원과 푸틴 대통령 중 누구를 믿느냐는 질문에 미 정부 당국은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말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한 게 아니라고 말했고 러시아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는 절대 미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도덕적 동등성이 없으며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의 기본 가치와 이상의 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댄 고츠 국가정보국장도 성명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시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림팩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군이 내일부터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중국군이 18일 오전 8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동중국해 해역에서 실제 무기를 동원한 훈련을 한다면서 해당 수역을 비행과 어로활동 금지구역으로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이 동중국해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규모는 타이완 전체 면적과 비슷하며 구축함 등 대규모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한 실전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국군이 림팩 훈련 기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림팩 초청을 철회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 EPA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일본 EU 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명식은 당초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서일본 폭우로 아베 총리의 유럽 순방이 취소되면서 연기됐습니다. 일본과 EU는 지난 4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최종 타결을 이뤘고 각각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면 양측 간에는 99% 이상의 관세가 폐지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서명식에 앞서 이번 협정은 공정 자유무역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일부 지역에서 섭씨 39도가 넘는 기온에 습한 날씨가 이어져 열사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말과 바다의 날 휴일이 더해진 사흘간의 연휴 동안 폭염으로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열사병 관련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질병관리본부도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신고된 온열 환자가 28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최근 막을 내린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프랑스 대표팀. 예술 축구라고 불리는 현란한 축구 솜씨도 화제였지만 선수들의 다양성이야말로 단연 화제였는데요. 팀 구성원 23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이민 가정에서 자랐고 특히 15명이 아프리카에 개였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웃나라인 영국의 경우도 인종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지역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흑인, 아시아인 또는 소수인종 출신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다양성이 아이들이 읽는 아동도서엔 아직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영국의 초등교육 읽고쓰기센터가 초등학생용으로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등장인물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간된 9천여 권의 도서 가운데 4%가량에만 소수인종이 등장했고 이들이 주인공인 작품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수인종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전쟁이나 갈등과 연관이 돼 있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소수인종의 삶도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7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3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3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0도, 함흥은 21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영화 대부의 사랑의 테마이기도 한데요. Speak softly love. 부드럽게 사랑을 속삭여 주세요. 들어보시죠.
Speak softly, love, and hold me warm against your heart. I feel your words, the tender trembling moments start. We're in a world,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love. Wine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어제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단독 회담에 나쁜 평가가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고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이 독도에 대한 영토 교육을 예정보다 3년 앞당겨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해서 한국이 항의한 소식. 이어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7%로 약간 둔화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단독 회담을 가졌는데 반응이 안 좋다고요?
네, 좋은 반응이 나온 것은 러시아 정부뿐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 또 언론의 보수 진보 매체를 가릴 것 없이 회담 과정과 결과를 비난하는데요.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반박하는 입장을 전현직 미국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평가가 몰리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과정에서 줄곧 푸틴 대통령 편에 서서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레스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상대로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겁쟁이였고 수년 동안 미국의 어려움을 안긴 러시아의 대내외의 행태를 비판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푸틴을 상대로는 달랐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주저없이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지난 주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나토 동맹의 지도자들을 방위비 증액 문제로 잇따라 공격했었는데요. 정작 2016년 대선 개입 문제와 시리아 내전에서의 대치, 또 우크라이나 강제병합 같은 현안이 쌓여있는 러시아의 정상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따져 묻지 못한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따져 묻지 못한 점이 첫 번째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비판받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지금 악화된 그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보기관을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러시아와 관계가 지금보다 안 좋은 적은 없었다고 적으면서 그게 그 원인이 미국의 바보스러움과 미국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적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이 글을 재전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의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에 불신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미러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계기는 2016년에 미국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 불법 전산 침입 등으로 개입했던 일이 우선 꼽히는데요. 어제 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일을 두 정상이 어떻게 논의했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President Putin. He just said it's not Russia. I will say this. I don't see any.
푸틴 대통령이 여기 있는데 러시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도 이 러시아가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를 보지 못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의 수사 결과를 이 대통령이 부정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정보 기관 구성원들을 강하게 신뢰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전현직 정보기관 수장들이 입장을 냈다고요.
네, 미 국가정보국 DNI의 댄 코츠 국장은 어제 미러 정상 공동회견 직후에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 개입했다는 평가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 입장을 두둔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현직 정보기관 수장이 반박한 건데요. 이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푸틴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다고 적었는데요. 반역적인 행태와 다름없다고 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야당인 민주당은 미러 정상회담에 참여한 백악관의 안보팀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side with President Putin against American law enforcement.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편에 서서 미국의 사법체계와 국방, 정보당국에 맞섰다. 이는 경솔하고 위험하며 허약한 행태라고 슈머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여당인 공화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부정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나는 우리 정보기관의 평가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를 지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실적이라고 이번 회담 결과를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 행보를 조언해왔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까지 비난에 동참했는데요.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라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즉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언론의 반응도 좀 살펴보죠.
예, 언론도 마찬가지로 기사와 사설, 의견란을 통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러시아 추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나라 밖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트럼프가 모든 개념을 무너뜨렸다고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국 지도자와 공개적으로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그럼 폭스뉴스 같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매체들은 어떤가요?
예, 부정적인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폭스 비즈니스 진행자 네일 카부토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큰 적에게 최소한 가벼운 비판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스럽지만 이번 회담은 그냥 잘못된 것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정치권과 언론의 이런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러시아와 평화를 추구했다고 앞선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건설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이 같은 건설적인 대화의 결과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볼 때도 이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도쿄 다케시마 문제가 또 불거졌군요.
네, 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이런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시기를 오늘 일본 정부가 3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2022년에서 2019년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르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네, 이 다케시마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근거가 뭘까요?
예,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 지도 요령입니다. 일본의 국공립 사립학교 모든 교육과정과 내용의 기준이 되는 법적인 근거인데요. 예, 보통 10년마다 이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하는데 올해 개정 작업에서는 영토 교육 부분을 특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분쟁 중인 다케시마 또 러시아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 영토, 이것들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반드시 가르치게 했고요. 또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는 당연히 일본 땅이어서 아예 영토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전 학습지도 요령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2009년에 개정했던 지도 요령에도 이 해당 지역들의 분쟁 상황을 언급한 영토 교육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케시마, 독도나 센카쿠 열도, 이 다오위다오가 일본 땅이라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올해 초에 개정한 이 학습 지도 요령이 그런데 지금 다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이행 조처 때문입니다. 발효 시기를 앞당긴 건데요. 올해 3월에 개정을 확정했을 때는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했던 걸 오늘 문부과학성이 3년 이른 내년으로 공고한 겁니다.
네. 자, 그럼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는 거군요.
네.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의무화됐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서 모든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런 내용을 반복, 심화,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또 반발했다고 하죠.
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논평을 통해서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허황한 주장을 자국의 미래 세대에 주입하려 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는데요. 또한 주한 일본 공사 대리를 조치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군요.
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6.7%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6.8%를 지켰던 흐름이 0.1%포인트 둔화된 건데요. 마오성융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6일 1분기 6.8%, 2분기 6.7%를 종합하면 상반기 통틀어 6.8%를 기록했다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 2분기에는 연속 6.9%였는데요. 올 1분기까지 6.8%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6.7%로 하락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중국 정부는 연간 경제 성장률을 6.5% 정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무역이 중국이 무역 대치 와중이라서 중국의 성장률 둔화 흐름이 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씩 관세를 발효하고 이어서 다양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방침을 정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었는데요. 관세와 직접 연관된 건지 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서 3천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까지 예고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미국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한 대외 경제 통상 분야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과 연대해서 미국에 맞서려는 계획을 최근 여러 차례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중국의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다른 주요 국가 연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어떤 내용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했는데요. 다자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함께 수호하자고 EU 집행부에 제안했지만 EU 지도부는 중국과 연대하겠다고 답하지 않고 미국과 타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여성이 미국 안에서 신고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아이와 헤어졌다. 다시 아이들과 합류한 부모들을 바로 추방하지 말라고 연방지방법원이 명령했습니다. 대표적인 비디오 테이프 대여 업체였던 블록버스터 매장이 미국 안에서 단 한 곳만 남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지금 미국 언론은 어제 있었던 이 트럼프 푸틴 회동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적 여성이 미국 안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러시아 국적인 여성 마리아 부티나 씨를 어제 기소했습니다. 부티나 씨가 이날 법정에 나와서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사법당국이 이 부티나 씨를 기소한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부티나 씨가 출국할 것을 우려해서 지난 15일에 그를 전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려면 미국 정부에 등록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아, 지난 미국 대선에서 잠시 트럼프 후보 이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폴 매너퍼트 씨도 몰래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서 일한 혐의로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기소된 부티나 씨가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미국 내 정치 조직에 침투해서 러시아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겁니다.
예. 자, 부티나 씨 어떤 사람인가요?
올해 29살인데요 러시아 시베리아 출신으로 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란 이름을 가진 이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를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한 러시아 고위급 관리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최근에는 이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법원에 제출한 조서에서 러시아 정부 비밀 요원인 부티나 씨가 2016년 8월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도 몇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부티나 씨가 러시아 고위 관리 보좌관으로 일했다는데 누구 밑에서 일한 건가요?
네, 이 조서는 누구라고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 조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 상원의원을 지냈고 현재 러시아 연방은행 부총재인 이 알렉산더 토르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르신이 부총재는 러시아 정부의 해외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소된 부티나 씨가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걸까요?
네, FBI는 러시아 고위 관리 이 토르신 부총재가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부티나 씨를 비밀 요원으로 활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FBI 조서는 이를 위해서 부티나 씨가 미국 정치 조직 안에 네트워크, 인맥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또 부티나 씨가 트위터나 이메일 등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 상황을 러시아에 보고하고 또 러시아 쪽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만들어 놓은 인맥을 통해서 러시아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는 건데, 자, 부티나 씨가 그럼 어떤 조직에 접근했을까요?
네, 조서를 보면요, 이 특정 단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은 이 전미 총기협회 NRA를 지적 하고 있습니다. 부티나 씨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길 것을 가정하고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NRA를 활용해라 했다는 겁니다. 또 눈길을 끄는 건요, 이 토르신 러시아 연방은행 부총재도 NRA 회원이고요. 부티나 씨가 NRA 연례 총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FBI는 두 사람이 이 NRA를 발판으로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강경 외교 정책을 바꾸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부티나 씨가 그러면 미국 안에서 혼자 활동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부티나 씨 활동과 관련된 미국인 두 명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 두 사람 신원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FBI는 부티나 씨가 이 두 사람과 협의해서 러시아 인사들하고 영향력 있는 미국 측 인사들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부티나 씨가 이걸 위해서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국가 조찬 기도회나 또 NRA 연례 총회 그리고 각종 공화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부티나 씨를 도운 두 미국인은 기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부티나 씨를 도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NRA 회원이고 또 보수 운동가인 폴 에릭슨 씨를 꼽았습니다.
네. 자, 부티나 씨가 그런데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 진영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가 또 궁금하군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2016년 5월에 토르진 부총재와 이 부티나 씨가 이해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열린 NRA 총회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레드 쿠슈너 현 백악관 상임 고문이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대신에 트럼프 후보 큰아들이죠.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가 토르신과 부티나 씨를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7년에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무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기소된 부티나 씨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부티나 씨 변호인은 뭐 역시 그가 러시아 정부 요원이 아니라면서 부티나 씨한테 적용된 혐의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내일이죠. 18일 부티나 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부티나 씨 기소가 뮬러 특검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은 없습니다. 뮬러 특검이 기소한 건 아닙니다.
네.
최근 특검이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러시아 군인 12명을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특검을 포함해 미국 정부가 기소한 러시아인이 부티나 씨까지 포함해서 모두 26명에 달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다시 합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아이를 찾은 가족을 바로 추방하지 말라는 명령이 법원에서 나왔군요.
네,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던 이 데이나 사브로 판사가 내린 명령입니다. 사브로 판사는 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 지법 판사인데요. 어제 이 아이를 찾은 가족을 최소한 일주일은 추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런 명령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 아이를 찾은 가족들을 바로 추방한다는 소문하고 우려가 있는데 미국 안에서 망명 신청을 할지 결정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다면서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ACLU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맞서서 이 법정 투쟁을 벌여왔죠.
네,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 국경을 넘다 잡혀 이 부모와 떨어지는 아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나자 이걸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 법원은 ACLU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네, 1심 법원 판사인 이 데이나 사브로 판사가 5살 아래 아이는 지난 7월 10일까지 그리고 5살 이상은 오는 7월 26일까지 가족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네, 자, 5살 미만 아이들은 대략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아는데 자, 그럼 5살 이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네요.
여유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연방보건후생부는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은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사브로 판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이 법원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시한 안에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연방정부 책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7월 26일 시한까지 매일 아동 200명을 가족과 합류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매장 가운데 대표적인 게 블록버스터였는데요. 이 블록버스터 매장이 이제 미국 안에 단 한 곳만 남았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엘라스카주에 두 곳, 그리고 오리건주에 한 곳이 있었는데요. 지난 15일에 이 엘라스카주에 있는 가게 두 곳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블록버스터 매장은 오리건주에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네, 한때 이 블록버스터 매장은 미국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었죠.
네, 지난 1989년에요. 이 블록버스터 가게가 17시간마다 한 개씩 생길 정도였다는데요. 2004년에 이 매장 수가 9,000개에 달했습니다.
예.
가족들이 함께 블록버스터 매장에 들어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잘 나가던 블록버스터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들한테 밀려서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스트리밍이라 그러면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보내주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TV나 판형 PC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보려고 블록버스터 같은 매장에 직접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인터넷 스트리밍 쪽으로 이동하면서 최근은 10여 년간 이 블록버스터 가게는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나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훌루 같은 이 스트리밍 업체들은 계속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업체인 넷플릭스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미국 안에서 회원 수가 약 5,70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자, 그런데도 요행이 알래스카주와 오리건주에 블록버스터 매장이 남아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요. 요 세 가게는 모두 개인이 소유한 가게였습니다. 예. 특히 이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인터넷이 안 되거나 이 TV 방송 그리고 스마트폰 신호가 잡히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매장을 찾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간 이 앵커리지하고 페어뱅크스의 매장이 있었는데 하지만 두 매장 모두 이 치솟는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리간에 남아있는 매장은 이 포틀랜드에서 동남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벤트시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벤트시에 하나 남은 매장도 어떻게 문을 닫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아직은 가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아직도 이 지역에서 이 블록버스터 가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오래된 영화가 많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하나 남은 블록버스터 매장이 과연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지 눈길을 끕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여름날 한 여인이 건넨 포도주의 유혹을 노래한 Summer Wine, 아일랜드 악단 콜스와 보노의 공연 실황으로 들어보시죠.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 in spring. My summer 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I walked in town on silver spurs that tingled too. And sang a song that I had sang just for a few. She saw my silver spurs and said, let's pass some time. And I will give to you summer wine. Stand up, but I could not find my feet. She reassured me with an unfamiliar line, and then she gave to me more summer win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앤드류 잭슨 장군은 영국인 두 명을 체포해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영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지 얼마나 됐다고? 플로리다에서 또 영국인을 처형하다니요. 거기다 이번에는 스페인까지 건드린 격이 아닙니까?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플로리다 영토를 차지하게 됐으니 앤드류 잭슨 장군을 탄핵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페인 식민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독립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플로리다로 군사를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미국에 넘겨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8부 제임스 먼로 대통령.
플로리다 조약은 1819년 2월에 체결됐습니다. 스페인 왕은 미합중국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미국이 스페인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미 지역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새 공화국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남미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하며 나섰다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공동 성명을 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영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전 대통령과 제임스 매디슨 전임 대통령께서도 공동 성명을 내자는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언을 주시더군요.
영국과 공동 성명을 내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영국은 남미에 있는 식민지들과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돼야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국은 물론 유럽 어떤 나라와도 결속이 돼선 안 되고 유럽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1823년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 담긴 먼로 대통령의 정책이 먼로주의, 먼로 독트린입니다.
어떤 유럽 국가도 앞으로는 미주 대륙에 식민지를 수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정치 제도는 신대륙과는 많이 다릅니다. 유럽의 정치 제도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미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남미 대륙에 있는 어떤 유럽 식민지에도 간섭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미의 식민지들 가운데는 이제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새로 독립한 이 국가들을 어떤 형태로든 단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를 우호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벌인 어떤 전쟁에도 개입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제임스 멀로 대통령 임기 동안 성장을 계속했고요. 여러 주가 새로 미국에 편입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매입한 루이지애나 통치령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가 제일 먼저 주로 승격됐습니다. 루이지애나 통치령의 나머지 지역은 미주리 통치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미주리 통치령 일부 지역은 미국 연방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고요. 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주리 지역이 주로 승격되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미주리 지역이 미국 연방에 가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방의 일원이 되려면 노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1800년 이전에 북부 지역 대부분 주들은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켰고 남부주들조차도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노예를 데려오는 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알만한 위원님들께서 왜 미주리 지역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남부 농장에 가면 널리고 널린 게 노예 아닙니까?
이미 연방에 편입돼 있는 노예주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새로 주로 승격되기를 바라는 곳은 먼저 노예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미합중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국회는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갖고 있는 노예마저 풀어주라는 건 너무 지나칩니다. 미주리는 원래 루이지애나 통치령에 속해 있었고 루이지애나가 미국의 영토가 되기 전 스페인과 프랑스 땅이었을 때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갖고 있던 노예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미주리 지역 사람들 다 쫄딱 망하고 말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을 인계받으면서 노예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주리가 주 승격을 요청했을 때도 노예 제도는 그대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를 반대하는 북부와 노예를 찬성하는 남부 출신 의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요. 뉴욕주 출신의 제임스 톨머지 하원 의원이 미주리주 승격 수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양쪽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합시다. 미주리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노예는 인정을 하되 앞으로 더 이상의 노예는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다 이미 미주리에 있는 노예 자녀들은 25살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걸로 하고요.
제임스 톨머지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토의는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미주리 지역의 주 승격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두 세력 간의 거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원은 제임스 톨머지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윌리엄 핑크니는 주로 승격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국회에서 요구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미 연방에 들어와 있는 주는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새로 연방 가입을 원하는 주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미 편입돼 있는 다른 주들과 비교할 때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미합중국은 더 이상 동등한 주로 뭉쳐진 나라가 아닌 게 됩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play the card 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We do have some strong leverage if we want to institute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nd bank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Play the card를 직역하면 카드를 낸다는 뜻인데요. 목표 달성 또는 우위 확보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과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아직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여기서는 hold that car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협상에 유리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이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라고 했을 때 중국은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할 옵션이 있다는 것과 언젠간 그 방안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We do have some strong leverage if we want to institute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nd bank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오늘 뉴스톡에서 play the car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453년 7월 17일 오늘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프랑스군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오래전부터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오던 영국과 프랑스는 1337년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영국군이 프랑스 영토의 3분의 1 이상을 점령하며 우세했습니다. 이어 전쟁이 시작되고 90년이 지난 즈음 영국은 프랑스 중부의 오를레앙만 점령하면 프랑스를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프랑스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잔다르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적은 수의 프랑스 병사를 이끌고 영국군을 격파해 전세는 역전되고 맙니다.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영국군을 물리친 프랑스군은 1453년 오늘 카스틸롱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100년 전쟁은 마침내 그 막을 내립니다. 1975년 7월 17일 오늘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호와 소련의 우주선인 소유즈호가 우주에서 도킹에 성공합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적인 미소 간 우주선 도킹이 이뤄진 것입니다. 도킹은 두 우주선이 나란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실시된 우주선 도킹은 3년 전인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알렉세이 코시긴 총리가 냉전 시대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한 아폴로 소유주 시험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아폴로호와 소유주호 사이에 도킹이 이뤄지자 우주인들은 상대의 우주선에 들어가기도 했고 인공 일식 실험을 포함해 다양한 우주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44시간의 도킹을 성공리에 마친 소유주호와 아폴로호는 각각 소련과 미국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을 이루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을까?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세계적으로 이름난 정치인들도 있고 시민운동가들도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day.
이들의 헌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흐름까지 바꿔놨습니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
With all this,
루게릭은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입니다.
이들이 있어 사람들은 더 참고 더 노력하며 자신을 재충전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네. 세브란스 말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자, 그런데 당신은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도 남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았던 기업가들.
Lift off. We have a lift off. 지칠
줄 모르는 탐구로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들 덕에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로와 즐거움을 준 예술인들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이 식을 줄 모릅니다. 이들이 있어 세상은 더 밝고 살만한 곳이 돼갑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